여성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삭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막힘없이 하나로 열려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속에 담장과 울타리를 만들고 경계나 성벽을 쌓아 합경도 만들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막아진 세상 속에 갇혀 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이쪽이 좋던지 아니면 어떤 경계선 넘어 저쪽이 좋던지 아마 그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눈보라가 치는 그런 날에는 바깥보다 집안이 좋을 것이고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성 밖은 불안정한 곳이고 성 안이 안정된 좋은 곳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옥 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터이니 다들 감옥 바깥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세상의 다양한 경계와 담장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그 벽을 초월해 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믿음의 대선배가 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분들이라고 무슨 감옥을 좋아했겠습니까만은 일단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이분들은 감옥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서 있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가진 그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두 분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의 신분은 종이고 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주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 하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여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온전케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섬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돈벌이를 못하게 됐을 때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적합한 재판도 받지 않은 채로 그들을 심히 때리고 상처를 많이 입힌 그 상황에서 착고에 채워지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몸과 마음이 다 상할 대로 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래도 이 온몸이 쑤시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그날 밤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를 올리게 되었고 또 그 모습을 그날 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고 보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는 빌립보 옥 속에 있는 죄수들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돼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두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간수와 또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아주 든든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빌립보 중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두 분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할 수가 있었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는가? 하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분들이 워낙 믿음이 투철하고 아주 담대한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대답이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옥중에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그분들의 믿음으로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믿음도 훌륭하지만은 거기에는 그보다도 더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은 감옥 안에 먼저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울타리 안팎이나 어떤 뭐 국경선을 넘어서나 국경선 이쪽 담장 안팎의 여러 제도와 같은 그런 세상의 담벼락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 어디에나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계시지만 밤에는 계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만은 저쪽에는 계시지 않는다든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유를 제한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현존을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 묶어두려고 하는 우리 사람의 어리석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요. 소가성 우물가에 남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한가한 시간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대화를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0절이죠. 이 여인의 말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느니라. 여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지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산을 말하는데, 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보다도 훨씬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엄청 배척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는 드려야 될 텐데 그들 나름대로 예배 장소를 정한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도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이 서로 간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장소를 달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장소를 어느 특정한 장소로 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그 현존을 제약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가장 거룩한 장소가 그 예배 장소가 거룩한 예배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고 할 것이면 그것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곳이 성전이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옷띠를 여미고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지만은 성전 바깥은 부정하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성전 바깥에서는 자기의 정욕에 따라 아나모인처럼 행동하는 거. 그래서 성전 안에 사람이 성전 밖에 사람과 딴판인 채로 이중인격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예배 장소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는 왜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가요? 우리 교회도 언제 다른 곳으로 이사할지 모르는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예배당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지 먼지 먼저 장소를 살펴보기도 하면서 시설은 어떠한지, 음향시설은 어떤지, 뭐 중요한 팩트, 뭐 신교실 부엌까지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언젠지 앞으로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 하기에 좋은 장소,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중요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도 계실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실 수 있고 언제든지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이신 그분께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면은 장소는 여기가 되건 저기가 되건 어디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우리도 온 영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때는 특정한 때 뭐 어떤 시기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때에 관한 관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앞부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 앞으로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아 그때가 언제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눈앞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분들 앞에 계시면 그분의 나라가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눈앞에 계신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아주 우매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는 질문 속에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올 텐데 그걸 좀 우리가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뭘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지 말이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까? 어떤 징표나 어떤 표징 같은 거 그런 게 뭐 없는지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곧 오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후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모양입니다. 우리 가서 봅시다. 뭐 그런다든지 아, 이제 한 달쯤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걸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어디 가보니까 뭐가 있는데 아, 이제 여러분들도 가보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게 분명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임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시에다가 엮어가지고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유를 제약하는 아주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영접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어도 주님을 영접하면 그 감옥 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병실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병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유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영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자유하는 영이 그 깊은 옥에 충만하게 몸져 임하시게 된 것이고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들도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착고에 묶이고 안 묶이고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서 그들은 그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마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유하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이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다시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꾸 담장치고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나를 그 좁은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경계선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자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람이 불면 머리칼이 날려요. 옷자락이 나풀거리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뭐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람을 무슨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잡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바람은 자유하는 모습으로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세상 사람처럼 허롭게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꼭 이러면 불행하고 저렇게 되면 행복하고 뭐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그것을 못 얻었다고 하더라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얻어도 감사, 못 얻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걸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내가 꼭 있고 싶은 곳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있고 싶은 곳에 못 있다고 해서 불행하고, 이런 거를 이미 초월한 사람이 바람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을 좋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갇혀 있지만은 그 바깥에 있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바람 같은 자유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극단에까지 성숙하고 완성하면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러한 시간이 와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든 걸 초월하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if, 만약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 만약이라는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if, 이 만약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거야. 이렇게 뭐 무수한 만일, 만약, 뭐 if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목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불행하고, 또 그게 뭐 됐다고 행복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세요. 참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사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 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불에다가 다 집어넣겠다 위협을 가했어요. 거기에 벌써 어떤 선이 있습니다. 절하는 사람은 놔두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무불에 집어넣는다. 딱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목숨 그거 하나 건지기 위해서 우리 우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평소보다 불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런 불무불 앞에 끌려갔지만은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 조금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살려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저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풀무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편한 곳에 계시더라도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낮이라고 할지라도 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때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담벼락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낮이 오는 게 두렵고 어떤 분은 밤이 오는 게 두려운데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다양하게 오기는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내가 감옥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감옥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 있다고 할 것이면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뛰어넘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묶여있는 사람들 다 풀려나길 원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또 탕자 비유 보시게 되면 그 둘째 아들, 우리 집은 이거 뭐 감옥 같다고 말이지. 우리 아버지 품은 그저 우리가 숨을 못 쉬겠어. 내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집에서 벗어나서 먼 데 가가지고 좀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이게 이 본능적인 그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는 날 맞지. 무슨 해방돼서 나가는 것처럼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고 석방된 어떤 죄수처럼 그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문인 지 얼마 후에 아버지가 가서 잡아온 게 아니고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발로 돌아왔어요. 자기 발로. 아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갑갑할 터이고 아버지 품에 있으면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발로 거기에 돌아왔을까요? 그는 자유로운 세상에 나가서 그 자유를 누려보다가 그 자유의 독성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 자유가 나를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이 숨을 못 쉬게 하는 품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진정한 자유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자기 발로 아버지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시게 되면 바울서신이 13권이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말씀드렸으니까 빌립보서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먼저 소개할 때에 빌립보서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서의 모든 곳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편지를 하면서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바울 서신의 첫 장 첫 절 꼭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고 그 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건처럼 팔려다니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노예였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자기를 종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박합니까? 왜 종으로 속박당하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는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 그 앞에 엎드려 산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이걸 그는 터득했기 때문에 갇혀 있는 자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나가는 사람이, 나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갇히기를 원하는, 이제 상식이 무너진 것 같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계를 초월하여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자유가 그 최고의 절정에 달하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절정의 상황, 하나님의 자유가 100% 발휘되는 그게 뭐냐면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용서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유는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하나의 철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괜찮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만든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철칙이었어요. 이게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은 현존하는 이 실정법 아래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인은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유 속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철학이 그 철칙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원칙도 없으신가? 여러분, 거기서 원칙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옆에 있었던 그 행악자,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곳에도 이 철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선하게 어렵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 뭐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굳어진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천국 그리고 멸망의 지옥 사이에 아주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담벼락이 쌓여져 있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벽을 허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문을 넓게 열어주시면서 그 행악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낙원에 들어와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항의를 할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낙원에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면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어요? 웃으시면서 당신도 저 밑에 갔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자유 때문에 내가 너도 낙원에 들어오게 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을 용서하고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을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자유가 아주 결정적으로 100% 절정으로 발현되는 말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 긋지 말고 사십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선 긋고 담벼락을 쌓아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원수야 원수, 평생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자꾸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담장 안에 가두고, 나를 담장 안에 가두고, 나는 감옥 바깥에 사는 자유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처럼 아주 고독하게 외롭게 상처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가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모든 담을 우리는 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사도가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풍부할 때도 있고 빈궁할 때도 있다, 환경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지만은 모든 상황이 그 상황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풍족하면 행복할 거야, 빈곤하면 불행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서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궁극에 도달하면 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하고 내게 오라고 하실 그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자유하는 영으로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다고 할 것이면,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최후의 기쁨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짓고 스스로가 높였던 이 담장을 허무는 작업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너무나도 높은 담장을 쳐놓고선 살았는데, 이런 담장을 이제는 다 허물어뜨리시고 사랑하며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웃 사이에, 우리 권속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다 그런 것도 허물고, 내가 부하든지 혹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또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복되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이다가 부를 찬송 1절 가사가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순례자들인데 내가 순례길 가는 이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합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늘 함께 계셔서 내가 늘 기쁜 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과 실라처럼 담장을 허물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감옥에 갇힌 자처럼 고독하고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담장을 헐어버리고 다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동안 우리는 무수한 담장을 만들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경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자유하는 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성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적은 예물이지만 바칩니다. 물질 사용되는 곳에 귀한 열매 맺혀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은 은혜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도 덕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자들에게 세임과 평안을 주시고 부족한 자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시고 실망한 이들에게 의욕이 살아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다 건강하게 세워주시되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동안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평강 속에 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복의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흠복을 받는 점내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봄길 걸으며 만나기 바라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영광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이 보하는 것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의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